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언약이 성경의 유일한 주제는 아니지만 언약은 성경의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언약이라고 하는 형식과 틀에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했습니다. 때문에 언약 곧 약속을 빼고 구원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언약과 함께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경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이 언약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소위 원시 복음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서 내 몸에서 날 씨, 이 씨는 후손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내 씨는 가깝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불립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불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하신 이 일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된 여인의 후손이 다름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태는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자신의 복음서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다윗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여러 가지 행적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행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왕도로 정한 일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왕도로 정한 다음에 특별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일입니다. 이 일은 사무엘 하와 역대기에 각각 두 군데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왕도로 정하자마자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오기 위한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가진 바람이 뭘까요? 어떤 바람이 있었길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까요? 다윗이 가진 유일한 바람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통치가 단지 한 사람의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가 아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 간절한 바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일한 바람은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바로 그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신의 영토를 말하자면 오늘날의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언약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은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인간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합쳐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행적에서 이런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원수들을 무찌르고 안식을 확보한 일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 1절에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방민족을 무찌르고 안식을 쟁취한 이 일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우편에 계심으로 땅에 있는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결국은 자기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로 등극하실 것을 나타내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으시고 올라가실 때 은사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여 하늘 우편에 계시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원수를 정복한 이 일은 이스라엘이 친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행한 중요한 일은 성전을 건축할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하게 한 다음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여전히 임시 처소인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빌어가자 나단 선지자가 매우 기뻐하면서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의 응답은 성급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죠.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대답은 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 다윗, 네가 온 세상을 지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과연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는가? 인간이 만든 건물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지만 성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섭섭한 마음을 필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위험에 걸맞는 집이 필요했더라면 진작 광야 시대 때 요구하지 않았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집을 짓도록, 성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까지 건장하게 서 있습니까? 무너져버렸죠.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볼 때 여호와를 위하여 항구적인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요청은 솔로몬에게 허락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요, 항구적인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스데반 선지자가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납니다. 그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함과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시라. 그런 다음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새 성전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불완전한 성취, 완전한 성취가 아니고 불완전한 성취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고 말씀했죠.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냐라고 말했을 때 사도 요한이 각주를 달아놨죠.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도 리딩 지에서 함께 봤지만 9시 50분에 우리 다 와서 봤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 그래요? 성전은 없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다윗의 뜻을 거절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것은 이런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계획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뜻을 언약이라는 형식에 담아 나타내었습니다. 다윗 언약의 중심에 있는 사실 첫 번째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본문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다윗의 생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은 생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땅을 주겠다. 적들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은 다윗의 생전에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성취되는 약속이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내 나라를 견고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 나타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다윗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 나오는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미 백향목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잘 지은 궁궐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짓겠다는 집은 물리적인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뭘 가리킵니까? 다윗 왕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약속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는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조는 끊어지고 말았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하게 되고 결국 나라는 둘로 나눠지게 되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왕들이 끊기게 된 것을 어떻게 이해됩니까? 옛 언약 시대의 왕과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예표론적인 기능을 합니다. 예표. 여러분들 예표는 말하자면 일종의 예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표와 예화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만약에 예표와 예화가 완전하다면 그것이 실체가 되죠. 그것이 왜 예표가 되겠습니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왕조는 필연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 언약의 왕이 불완전했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경건했지만 그러나 그 두 왕들은 다 불완전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언약과 관계해서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때는 무조건적 약속이 주어졌는데 가만 살펴보면 조건적인 약속이 함께 동시에 나타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 132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환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문이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본래 조건문이 나와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환하는 내 증거를 지키면 그럴 때 그들의 후손도 영원토록 왕이 오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는 무조건적 약속이죠.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무조건적인 약속과 조건적인 약속이 함께 나타납니다. 조건적 약속과 무조건적 약속의 긴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1은 2다. 그러면 참 쉬운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불순종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마침내 둘로 나뉘게 되었지만 그리고 망하고 말았지만 다윗 언약은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복권되는 사건입니다. 열왕기하가 25장으로 끝이 나는데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 절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37년 되던 그때에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여호야긴을 복권시키는 그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의 부활이 아니고요.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여인의 씨가 낮춰지긴 했지만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인의 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죠? 여인의 씨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이 다윗 왕권의 몰락은 일시 중지에 불과합니다. 자, 음악이 연주되죠? 음악이 연주되다가 딱 끊쳐요. 이게 끝인가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죠. 그런데 신뢰를 범한 거죠. 지휘자는 계속 곡을 이어갑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란 거예요. 휴지부, 중지지. 다윗 왕조가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도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아모스와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바로 그 나라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린 천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오늘 본문에도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진정한 아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왕 같은 아들이 될 것이라는 이 예언에 가장 충만한 성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등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성취하여서 하늘 우편에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토록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이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 언약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윗 언약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5절부터 17절까지 계속 1인칭이 나타나요. 내가. 모두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양치기였던 다윗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평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하실 분도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윗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무조건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 언약을 조건문 형식의 시내산 언약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마치 이 조건적인 언약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떤 분들은 지켜야 구원받는 무슨 구원의 카트라인을 결정하는 무슨 시험 문제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인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리문답을 통해서 다 배웠죠. 십계명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3부에 위치하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수단인 제사 제도도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신의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을 유의 있게 읽어나가다 보면 무조건적인 약속도 주어지지만 그 안에 조건들도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역대기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표현들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 언약이라고 하여 언약에 어떤 조건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무조건적 언약이란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에 의해서 언약이 파기되어도 진정한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인 거죠. 14절 15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징계는 하겠지만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간의 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냥 두고 보시지 않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잘한다라고 박수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불러다가 야단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들을 징계하시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이방 나라를 불러 징계했습니다. 자녀가 심각한 잘못을 범한 경우 부모가 어린 자녀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체벌하는가? 아이가 견딜 수 있는 수준만큼 징벌합니다. 쇠파이프로 아이를 때리는 그런 부모도 간혹 있어서 사람 잡는 부모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려도요, 아파하면서 때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자, 그런데 이 징계가 주어지는데 징계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사울이 어떻게 불순종하는가 하는 사무엘상 15장부터 30장까지 나타나고 있고 31장으로 가면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죽고 맙니다. 결국 나중에 사울은요 결국은 왕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달라요. 다윗도 똑같이 범죄한 인생이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왕위를 빼앗지 않으셨어요. 물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서 왕위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세요. 왕조가 아홉 번 바뀌었지만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유다는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천하가 여인이 일어나서 한 번 뒤집어질 뻔했지만 즉시 복권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사울에게 각각 다르게 역사하신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들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자 사사들이 힘을 내죠. 똑같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예언까지 했죠.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머물렀는가? 머무르지 않았어요. 여호와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고 사무엘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는데 그는 다윗 언약과 같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와 달랐죠. 다윗도 태생적으로 범죄한 죄인이라 죄를 범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모살하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윗을 떠나가셨는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바세바 간통하고 범한 간통한 다음에 지은 참회 시가 있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라고 해서 마치 성령을 거둬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즉시 그런 오해를 바로잡아요.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내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말하지 않고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랬죠. 구원은 취소되었다가 다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생한 신자가 죄를 범하면 구원의 즐거움은 빼앗길 수 있으나 구원 그 자체를 빼앗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징계는 받아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은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자손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망하거나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을 교정시켜 주려고 징계하는 것처럼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조건이 주어지지만 이런 언약적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항상 작동합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는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시편 89편 32절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옛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생각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명하신 것입니다. 확대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고 그를 위해서 양자의 영인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아들은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왕의 기능과 역할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왕은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 왕조에서 왕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백성을 대표하고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특별히 왕에게는 백성을 대신해서 공적으로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근거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왕은 공식적으로 재상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시아가 재상 직분을 수행하려고 했다가 문둥병에 걸렸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다윗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 일로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나지만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그 아라노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질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상왕조와 지상왕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예표적 기능을 한다 그랬죠. 따라서 중보자로서의 이런 다윗왕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왕과 재상으로 이중적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은 레위 계열을 따르는 레위 계열의 반차를 따는 재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계열을 따르는 재상이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재상이죠.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재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재상이자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번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중보자로서 왕직에 대한 이런 이해, 특별히 재상직과 함께 왕직을 수행하는 이런 이해는 신자의 신앙생활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질 때 그 지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론의 왕이요 재상이라는 이 사실은 비유하자면,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의 변호사가 여러분이 앞으로 판결을 받게 될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극진히 위하는 변호사가 판결을 내리는 날 재판석에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지상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혹 일어난다면 죄인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나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변호사가 재판석에 앉아서 있다. 당연히 무죄 선고 내리겠죠. 성경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거라 그래요. 우리 위해서 변호하신 그분이 뒤집어서 검사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이 재판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이 판결을 뒤집어 놓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역사가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속에 인간의 장래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의 운명이 여러분과 저와 인간의 손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위해서 약속하신 그 미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봐야 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뭐 그냥 스토리로 읽기도 하지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성경이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왜 가장 많은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전파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만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요, 그분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시고 위로받으면서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미쁜 존재가 아니라 철떡같이 약속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역사가 우리에게 왜 복음인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되 호공에서가 아니라 관념 속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심으로 역사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신약의 말씀만이 복음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큰 복음이요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변호사시요 우리의 재판장이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면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들어와서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이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정서를 좌우하여 하나님이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죄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러나 그 싸움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 가운데서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보한 자로서의 싸움이요 그리하여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승리의 전리품들을 더 많이 가져가고 누리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넉넉히 믿음으로 세상과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